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과 인도가 어제 국경지역 내 무력충돌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한 군당국 간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번 협상은 두 나라가 분쟁을 겪고 있는 라다크 지역의 중국 측 몰도 전초지기지에서 열렸습니다. 인도 국방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중국 측에 건설적인 제안을 했지만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진전된 제안을 제시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군 관계자는 현재 중국군이 해당 지역에 대규모 진지를 구축하고 이 같은 태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규모의 시설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점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군이 계속 주둔한다면 인도군 역시 계속 주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군 서부전구사령부는 성명에서 인도 측이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인 요구를 고수하고 있는 점이 협상 진행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권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결의는 확고하다며 인도 측이 상황을 오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실었지만 국경을 확정하지 못한 채 실질 통제선으로 세력권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양측이 주장하는 실질 통제선의 위치가 달라 분쟁이 생길 때마다 서로 상대 측이 자국의 영토를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5월 판공호 난투극과 6월 가로안계곡 무력 충돌에 이어 9월에 라다크 지역 내에서 45년 만에 총기를 사용하면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아프간을 재장악한 탈레반 과두정부와 미국이 지난 8월 미군 철수 이후 처음으로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탈레반 과두정부는 어제 성명에서 9일부터 이틀간 모든 의지를 놓고 미국 측과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앞으로 상호 외교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하일 샤인 탈레반 대변인은 특히 미국 대표단이 아프간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며 아울러 다른 인도주의 기관들이 구호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성명에서 탈레반 측과의 논의가 기탄 없이 전문성을 갖고 진행됐다면서 단순히 말이 아닌 탈레반의 행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안보와 테러에 대한 우려, 미국민과 다른 외국 국적 시민, 아프간 우방의 안전한 여행 보장, 인권 문제와 더불어 전 아프간 사회에 걸친 여성과 소녀의 의미 있는 참여 등에 대해 탈레반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고위 관리들은 이번 회담은 탈레반을 외교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가 절대 아니라며 이는 탈레반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내용들의 실천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해군 소속 핵추진 엔진 기술자가 핵잠수함 기밀 정보를 외국에 몰래 판매하려다 수사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어제 조너선 토비와 그의 아내 다이애나 씨 부부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유출하려던 기밀 정보에는 미국의 최신형 버지니아급 공격용 핵잠수함의 스텔스 기능과 무기체계 설계와 운용 등과 관련한 자료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위장근무 수사관을 통해 이들 부부에게 접근해 거래 시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부부는 앞서 지난 2020년 4월 외국 정부에 소포를 보내면서 이 정보는 당신 나라에 대단히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편지를 동봉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소포를 보낸 나라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당시 이들 부부가 거래를 시도한 상대 측은 소포를 중간에서 가로챈 연방수사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올해 6월 이들 부부와 거래를 시작한 위장 요원은 선급금 명목으로 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달했습니다. 선급금을 받은 부부는 이후 같은 달 26일 버지니아주로 이동해 땅콩 버터 샌드위치에 끼워진 초소형 이동식 플래시 메모리 카드에 기밀 정보를 담아 전달했습니다. 이후 2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은 뒤 메모리 카드에 담긴 정보를 풀 수 있는 암호를 위장 근무 요원에게 전달했고 지난 8월 28일 또 한 차례 거래를 통해 암호화폐 약 7만 달러를 건네받은 뒤 지난 9일 체포됐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에 오르는 소식, 정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요를 누르거나 또 관련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공유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가 만연하게 퍼지고 있는 것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들,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기업에 있다는 의견이 75% 정도, 미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경우가 절반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나 스스로가 그런 상황에 일조를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10명 중 2명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피어슨 연구소와 AP통신 공공문제연구센터 NORC가 지난달 미국 성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소셜미디어로 퍼지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문제인식은 특히 18살에서 29살 사이 응답자들의 걱정이 컸는데요. 60세 이상 성인의 14%가 이 만연한 허위정보 노출을 걱정하고 있는 반면에 젊은 층의 걱정은 25%였습니다. 또 10명 가운데 6명은 잘못된 정보가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킨다고 응답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설문조사에서도 미국 정부의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견이 공화당원인 응답자는 61%, 민주당원은 38%로 큰 차이가 났고요. 75%에 넘는 응답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거짓 정보의 만연한 유통에 기업이나 정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정작 자신이 거짓 정보를 퍼뜨린다고 우려하는 경우는 46%에 불과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에서는 개관 50주년을 맞은 워싱턴 DC에 있는 공연예술장 존 F. 케네디 센터 소식 준비했고요. 도쿄 하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죠.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여학생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0월 12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안 남도와 황해도, 함경도 지역은 가끔 구름 많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붑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이 영하 3도입니다. 풍산 영하 1도, 해산 장진이 0도고요. 중강이 2도, 강계 3도로 북부지역의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청진이 7도, 함흥 9도, 강원도 원산 장전은 12도에서 14도에서 아침을 엽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9도, 평양 12도, 해주 개성 14도입니다. 낮 기온, 종일 맑은 삼지연은 낮 최고 기온이 16도로 일교차가 매우 커집니다. 원산 장전은 20도, 함흥 21도, 해주 개성 신의주가 22도, 평양이 23도네요. 중강이 21도, 대부분의 지역의 낮 기온은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상, 서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로 먼바다 쪽 물결이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차잉원 타이완 총통이 타이완은 중국이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이런 발언이 타이완 독립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탈레반이 공식 회담했는데요. 양측은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력난을 겪고 있는 중국이 석탄 증산에 나선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타이완이 중국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군요.
네, 차잉원 타이완 총통은 12일 연설에서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10월 10일 하면은 중국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날이죠?
그렇습니다. 이 1911년 10월 10일 중국의 청왕조 붕괴의 계기가 됐던 신해혁명이 발생했는데 보통 중화권에서는 이걸 쌍십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타이완은 이날을 건국 기념일로 삼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는 신해혁명 기념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 말은 차이잉원 총통이 건국 기념일 연설에서 한 얘기네요.
네, 이날 수도 타이베이 중앙에 있는 총통 관저 앞에서 건국 기념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타이완군이 또 각종 무기도 선을 보였는데요. 차잉원 총통이 이 연설에서 타이완이 중국의 압력에 굴복할 것이라는 환상은 절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중국의 압력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뭐 가장 핵심적인 건 역시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을 동원해서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차이 총통은 연설에서 누구도 타이완과 관련해 중국이 제시한 길을 강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이 타이완을 지키려고 국가 방위력을 계속 증강하고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최근에 중국이 실제로 군사적으로 타이완을 크게 압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군용기들을 대거 진입시키는 등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잉원 총통은 이런 행위가 국가안보와 항공기 운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런 상황은 지난 72년 역사에서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유동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하지만 차이잉원 총통은 이 중국의 이런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또 중국이 제시한 길은 타이완인들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주권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의 일방적인 변화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 말은 중국이 제시하는 이른바 일국양제 염두를 둔 그런 말 같은데요?
맞습니다. 중국은 통일하면 타이완에 이 일국양제를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일국양제는 중국에 통합되지만 경제나 정치는 이 중국 본토와는 다른 체제를 인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중국이 바로 그 일국양제를 적용하고 있는 곳이 홍콩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이 홍콩 내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고 이 정치적인 자유를 크게 제한함으로써 일국양제의 목적이 크게 퇴색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자, 타이완은 이 일국양제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 타이완 안에 두 주요 정당이 있죠. 이 민진당과 국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타이완 여당이 바로 이 민진당입니다.
네, 차잉원 총통 연설에 중국의 반응을 볼까요?
네, 타이완 판공실이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연설은 타이완 독립을 선동하고 도발을 부추기며 역사와 분리됐고 사실을 왜곡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여당인 민진당을 겨냥해서는 민진당 당국의 타이완 독립 선동은 양안 관계에서 긴장과 불안정의 근원이며 지역 평화와 안정의 위협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쌍십절, 그러니까 신의 혁명일을 맞아서 연설을 했죠?
그렇습니다. 신의 혁명 110주년을 맞아서 지난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연설했습니다. 시 주석이 이날 연설에서 타이완과의 평화 통일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그 무력 통일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까?
네, 이번 연설에서는 무력 사령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타이완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강조한 건데요. 시 주석은 어느 누구도 국가 주권과 영토 통합성을 지키려는 중국의 견고하고 확고한 뜻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국의 완전한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업은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완수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의 이번 연설이 이전에 나왔던 발언보다는 강도가 조금 낮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지난 7월의 연설에서는 타이완을 독립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분쇄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9년 연설에서는 이 타이완의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직접 위협한 바 있었습니다.
예. 자, 타이완 정부와 중국 정부 사이 설전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특별한 논평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 앞서서 미국 국무부는 이 중국 군용기의 타이완 방공 식별구역 진입과 관련해서는 이 중국의 도발적인 군사 행위가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과 탈레반입니다. 미국과 탈레반이 회담을 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양측이 지난 주말이죠. 9일과 10일 이 카타르 도하에서 회담했습니다. 이 탈레반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시 집권한 이후에 미국과 공식적으로 회담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어떤 문제들이 논의됐습니까?
네, 미국 국무부가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이번 회담에서 테러리즘과 안보 우려, 미국 시민과 외국인들, 그리고 아프간 내 협력자들의 안전한 출국, 그리고 인권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탈레반 쪽에서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제공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회담 뒤에 발표했는데요. 미국 국무부도 이 문제를 탈레반 측과 협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자, 이번 회담에 대한 평가, 양측 입장 어떻습니까?
네, 미국 국무부는 솔직하고 전문적인 논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탈레반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탈레반 측도 회담이 잘 됐고 꽤 솔직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미국이 지난 2010년에 자신들과 체결한 평화회담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국 정부가 이 탈레반 정부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회담이 탈레반 정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자, 회담장에 올라간 현안에 대해서 탈레반 쪽 어떤 자세를 보였습니까?
네, 탈레반은 가장 중요한 현안이죠. 이 아프간의 테러리즘 재부상에 대해서는 이 극단주의 테러 집단들이 아프가니스탄 영토를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는데 다시 쓰는 걸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아프간 내 테러 집단에 대처하는데 미국과 탈레반이 협력할 수 있다는 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까?
네, 탈레반은 순위파 무장조직 IS 등 이 테러 집단에 대처하는데 미국과 협력할 가능성은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레반 측은 그러면서 어느 나라도 아프간 내정에 간섭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예, IS와 탈레반, 사실 같은 순위파의 이슬람 조직이지만 서로를 또 적으로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 아프가니스탄 안에서 활동하는 이 IS 지부를 ISK, IS 호라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ISK가 최근 아프가니스탄 안에서 자주 테러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쿤두지 지역에 있는 이 시아파 이슬람 사원에서 이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서 많은 사상자가 났는데요. 이 ISK가 바로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네, 과거에 그 탈레반이 테러 조직을 보호했다가 또 화를 자초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제 테러 조직이죠. 오사마 빈라덴이 이끌던 이 알카에다를 보호했다가 이 9.11 테러가 난 뒤에 이 미군 공격으로 권좌에서 쫓겨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에 탈레반이 무려 20년 동안 아프간 주둔 미군과 싸운 바 있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석탄을 증산하라고 명령했다고요?
네, 이 석탄이 많이 나오는 산시성과 네이멍구 자치구 정부가 영내 석탄 광산들의 석탄 생산을 늘리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얼마나 더 많은 석탄을 증산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까?
네, 네이멍구와 산시성에 있는 광산들을 합쳐서 연간의 생산량을 1억 6천만 통 이상 증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참고로 이 산시성과 네이멍구 자치구가 바로 이 각각 중국 내 1, 2위 석탄 생산지입니다.
양이 상당하네요. 자, 이번 조처는 중국이 지금 겪고 있는 전력난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 중국 안에서 전력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정전이 발생하거나 제한 송전 등이 시행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 여파로 많은 공장이 가동을 전면 중단하거나 부분 가동하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 중국 정부가 석탄 발전을 독려하기 위해서 석탄을 증산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여전히 석탄 발전 비중이 제일 큰데요. 전체 발전량의 약 60%를 석탄 발전에 의존합니다.
네. 자, 중국에서 왜 전력이 모자라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네. 경제 재개에 따른 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 증가, 기록적으로 오른 석탄 가격, 전력요금 통제 그리고 탄소 배출 규제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석탄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호주하고 연관이 있죠?
맞습니다. 중국이 호주산 석탄을 많이 들여다가 쓰는데요. 그런데 호주와의 갈등으로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사실상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몇 년 사이에 중국하고 호주의 관계가 아주 좋지 않았는데요?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화웨이 장비 구매 금지 등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여기에 호주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호주 관계가 악화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지난 2019년에 중국이 호주산 석탄을 비롯해서 보리, 쇠고기, 포도주, 바닷가 돼지 등 주요 상승에 상품에 줄줄이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네, 외교 무역 분쟁으로 호주산 석탄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중국 안에서의 석탄값,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가 차이가 나니까요. 많이 올랐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석탄 발전량이 줄어들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전력난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사정이 급하다 보니까 또 하역을 못하고 항구에 묶여있던 이 호주산 석탄을 하역하는 걸 중국 정부가 몰래 허락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또 중국 정부가 이 석탄의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수입처를 다변화한다는 것은 석탄을 들여오는 나라를 더 확대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언론 보도를 보면요. 중국이 이제는 미국이나 러시아 또 카자흐스탄 등지에서도 석탄을 수입한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또 전력난에 대응해서 전기요금을 크게 올릴 방침인데요. 요금을 올려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연방 공휴일인 콜럼버스 데이에 원주민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가을철 명절인 할로윈에 제기돼 백신을 꼭 맞을 것 당부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수가 두 달 연속으로 기대에 못 미치게 나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연방 공휴일입니다. 콜럼버스 데이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포고령을 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선 매년 10월 둘째 월요일이 콜럼버스 데이입니다. 이 콜럼버스 데이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미주 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기념하는 날로 올해는 11일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콜럼버스 데이를 앞두고 원주민의 날을 선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콜럼버스 데이가 원주민의 날로 대체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11일을 콜럼버스 데이로 기념하는 동시에 원주민의 날로 선포를 한 겁니다. 그간 콜럼버스 데이를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공식적으로 콜럼버스 데이에 원주민의 날을 선포한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초입니다.
네. 자, 먼저 이 콜럼버스 데이가 어떤 날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예, 콜럼버스 데이는 지난 1492년 10월 12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 콜럼버스가 미 대륙에 도착해 탐험에 나섬으로써 이후 유럽인들의 미주 대륙 진출이 본격화될 수 있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지난 1937년 콜럼버스 데이를 연방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콜럼버스 데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는 거죠? 어떤 논란입니까?
예, 콜럼버스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콜럼버스가 미주 대륙을 발견한 영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미주 대륙에서 평화롭게 살던 원주민들을 포악하게 다룬 인물이란 평가도 나왔는데요. 이 부정적인 평가가 늘어감에 따라 지난 1970년대부터 콜럼버스 데이를 원주민이 기억하는 말로 만들자는 그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992년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를 시작으로 시애틀과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들이 이 콜럼버스 데이를 원주민의 날로 선포를 했는데요. CNN 방송은 이런 움직임에 동참한 도시가 100개가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도 원주민의 날을 공식 선포를 한 거네요. 자, 바이든 대통령 포고문에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원주민의 회복력과 강인함, 그리고 미국 사회 모든 면에 미친 원주민의 헤아릴 수 없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원주민 문화와 공동체를 모두가 인정하고 기리기를 독려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대폭 축소됐던 유타주의 베어시어스 국가기념물의 보호구역을 원래대로 복원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베어시어스는 원주민들이 성지로 여기는 지역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콜럼버스 데이의 주인공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이 별도의 콜럼버스 데이 포고문을 내고 콜럼버스의 업적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콜럼버스를 비롯한 다른 유럽의 탐험가들이 미국에서 행한 이 식민 행위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네, 콜럼버스 데이의 포고문 내용도 같이 보죠.
예,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는 많은 유럽의 탐험가가 토착민과 원주민 공동체에 가한 옳지 못하고 잔혹한 역사를 인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한 국가로서 과거의 부끄러운 사건을 묻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정직하게 대면하고 사건들의 빛을 비추며 우리가 그 문제들을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위대함의 척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콜럼버스 데이를 원주민의 날로 바꾸는 운동이 수년째 계속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혹시 여기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콜럼버스 데이 성명에서 애석하게도 최근 극단주의자들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유산을 폄하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어 극단주의자들은 공헌을 실패담으로, 발견을 잔악행위로, 그리고 성취를 침략으로 바꾸려 한다며 우리 역사를 보호하고 증오와 분열에 맞서자고 강조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원주민의 날 선포에 대한 반응 보겠습니다.
예, 원주민 권리 기금의 존 에코왁 대표는 AP통신에 이 대통령의 결정이 중요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큰 변화는 작은 걸음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행정부가 모든 시민의 밝은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발걸음을 계속해서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의 많은 가정들이 집 밖으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로 다가온 할로윈 데이 때문인데요. 자,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보건당국자가 지침을 내놨다고요?
예, 10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은 많은 미국인이 기다리는 가을 축제인 할로윈 데이입니다.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보건당국이 이 할로윈 데이 활동을 최대한 자제할 것 촉구하면서 비교적 조용하게 지나갔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할로윈을 즐기라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주말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밝혔습니다.
이 할로윈이 미국의 대표적인 축제인데 요즘 뭐 한국에서도 아주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예.
자, 할로윈 데이 어떤 날입니까?
예, 할로윈 데이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기원전 약 500년 아일랜드의 켈트족이 그들의 새해 첫날인 11월 1일을 앞두고 전날인 10월 30일에 이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자신의 몸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귀신 분장을 한 풍습에서 유래됐다는 설입니다. 자, 이후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면서 이런 풍속이 축제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자, 할로윈이 되면 뭐 집을 기괴한 장식으로 꾸미고요. 사람들은 유령등의 분장을 한 채 파티를 즐깁니다. 또 아이들 역시 분장을 한 채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트릭 오어 트릿, 사탕을 주지 않으면 장난을 칠 거라고 말을 하면서 사탕과 초콜릿을 얻습니다.
네, 그래서 또 아이들이 특히 이 할로윈 데이를 좋아하죠.
맞습니다. 파우치 소장도 그런 점을 언급했는데요. 12일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지금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시기이자 아이들에게 있어 1년 중 가장 중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신 접종을 받았다면 트릭오어트릿을 할 수 있다며 야외에서 하는 트릭오어트릿은 안전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릭오어트릿은 할 수 있는데 방역수칙은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왜 백신에 맞는 것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좋을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밝혔는데요. 백신 접종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할로윈 전에 부모와 자녀가 백신을 꼭 맞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사탕을 받으러 다닐 아이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은 승인이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파우치 소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데이터를 식품의약국 FDA가 곧 검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파우치 소장은 만약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이 승인이 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전 연령대의 국민을 보호하는 성과를 얻게 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이 언제쯤 나올까요?
예, 코로나 백신을 공동으로 개발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사가 지난 7일 FDA에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공식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오늘 26일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고요. 5세 이하에 대한 데이터는 연말쯤에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한편 12세부터 15세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은 지난 5월부터 이미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어린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어린이들 사이 확진자가 이례적으로 높다고 미 소아과협회가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들의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뭐 심하게 앓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걸로 알려졌지만 이미 수백 명의 어린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으로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4살 이하 어린이는 181명이고요. 5살에서 18살 어린이는 406명이나 숨졌습니다.
네, 어린이들의 상황이 좋지 않네요. 자, 미국의 전반적인 확진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 확진자를 비롯해서 사망자와 입원 환자까지 줄어들면서 델타 변이가 좀 수그러드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파우치 소장 역시 최근 1일 확진자가 10만 명대 아래로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올해 1월 초에 26만 명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며 크게 줄어들 수치인 거죠. 또 입원 환자도 7,400명으로 지난달 중순보다 1,000명 가까이 줄었고요. 1일 사망자도 2,000명 아래로 줄었다며 이는 좋은 소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한숨을 쉬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파우치 소장은 확진자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양상에서 언제든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더 많은 사람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추운 겨울 동안 바이러스가 재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노동부가 지난달 새로 늘어난 일자리 수를 발표했는데 자세한 소식 들어볼까요?
예, 노동부가 지난 9월 비농업 부분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일자리가 19만 4천 개 늘었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또 실업률은 전달보다 0.4%포인트 내려간 4.8%로 집계됐는데요. 자, 9월 현재 실업자는 77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이 신규 일자리 규모가 두 달 연속해서 시장의 기대를 밑돈 수치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요?
예, 지난달 노동부가 발표한 8월 신규 일자리는 23만 5천 개였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13만 1천 개 늘어난 36만 6천 개로 수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당초 시장에서 나왔던 전망치인 75만 개에는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자, 9월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우존스는 9월 신규 일자리 건수를 50만 개 정도로 전망을 했는데 실제 발표된 건 이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이 앞선 기관 하고 비교를 하면 최근에 두 달 수치가 확연히 비교가 됩니까?
맞습니다. 7월 새 일자리는 이번에 109만 1천 개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이에 비하면 아주 큰 폭으로 줄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시장에서 9월에 50만 개가량의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던 것은 어떤 요인들 때문이었습니까?
네, 몇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9월에 새 학기가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학기가 시작되면서 또 대면 교육이 시작이 되면서 이 자녀 양육에 전념하던 부모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나올 걸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연방정부가 주당 300달러씩 지급했던 실업수당이 9월 초에 종료됐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실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서면서 관련 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네, 또 여기에 언급되는 요인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또 백신 접종률 증가도 실직자들의 구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전망대로 이어지지가 않았고요.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9월의 신규 일자리는 8월의 수치보다는 줄어들었는데 특히 어느 부분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겁니까?
예,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교육 부분에서 일자리가 크게 줄었습니다. 지방정부 교육 부분에선 14만 4천 개 일자리가 줄었고 주정부 교육 부분에서는 1만 7천 개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원래 새학기가 시작되면 뭐 버스 운전기사나 식당 직원 또 다른 직원들에 대한 고용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기대만큼의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예, 반면에 일자리가 새로 또 생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쪽입니까?
예, 레저와 접객 부분에서 7만 4천 개 일자리가 생겨서 가장 많았고요. 전문직과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6만 개였습니다. 이에 더해 소매업에서 5만 6천 개, 그리고 운송업과 창고업에서 4만 7천 개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네. 자, 일자리 발표에 하루 앞서 나온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어보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노동부는 지난 7일 9월 26일부터 10월 2일 주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2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앞선 주보다 3만 8천 건 줄어든 겁니다.
네, 최근 몇 주간 계속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였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지난달 9일 발표 이후 3주 연속해서 청구 건수가 늘었습니다. 앞선 3주에 걸쳐서 계속 청구 건수가 늘면서 이 기간에 4만 7천 건이 늘었는데요. 4주 만에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는 높은 건데요. 팬데믹 이전인 지난해 3월엔 청구 건수가 22만 건 수준이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이어집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예술 공연장인 존 F. 케네디 공연센터가 올해 개관 50주년을 맞았습니다. 9월 중순 시작된 가을 시즌은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공연들로 무대가 채워지는데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오랜 기간 문이 닫혀있던 케네디 센터가 새로운 시즌, 새로운 반세기를 기념하며 다시 문을 열고 관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50주년을 맞은 케네디 센터. 워싱턴에 있는 케네디 센터 무대 위에서 내셔널 교향악단의 장엄한 연주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관중석을 가득 메운 관객은 힘찬 박수로 연주에 화답하는데요. 케네디 센터는 이번 시즌 50주년을 기념하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모든 무대를 완전히 개방했습니다.
So great to be back, and this is very exciting because this is the first time we've been back.
내셔널 교향악단의 바이올린 연주자인 머리사 레그니 씨는 팬데믹 이후 첫 현장 공연을 하게 돼 너무나 흥분됐다고 했는데요. 이제 케네디 센터 공연은 관객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연하게 됐고, 또 무대 위의 연주자들 역시 아무 제한 없이 모든 단원이 한 무대에 오를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가 정식 명칭인 케네디 센터는 워싱턴을 따라 흐르는 포토맥 강변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수도의 국립극장을 짓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땄고요. 지난 1971년 개관한 이후 전통 클래식 음악부터 재즈, 발레, 희극 공연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중단됐다가 18개월 만에 완전 재개장한 케네디 공연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필요는 없지만 공연장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 백신을 맞았음을 확인하는 백신 증명서나 코비드 테스트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I distance myself. I'm usually typically alone anyways.
공연장을 찾은 요란다 씨는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원래도 남편이나 아들과 함께가 아니면 혼자 공연을 보러 왔다고 했습니다. 케네디 센터 측은 당초 성대한 50주년을 준비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기념 공연의 규모를 4분의 1 축소했다고 하는데요. 케네디 센터의 데보라 러터 회장은 그럼에도 올해는 무척 특별한 해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been anticipating the 50th anniversary for many years now. But over the last
50주년을 앞두고 몇 년을 기대하며 준비했지만 지난 18개월간 공연에 관해 다시 생각해야 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직원들이 완벽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을 들였다고 했습니다. 이번 시즌 공연은 오케스트라 연주를 비롯해 발레와 스탠드업 코미디라고 하는 1일 희극 무대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공연장의 복도에는 케네디 센터가 처음 문을 연 날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I have a signed and autographed program page from opening night, September 8th, 1971.
케네디 센터의 기록 보관 담당자인 소피아 버커라 리샤 씨는 지난 1971년 9월 8일 지휘자를 비롯한 유명인들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첫 공연의 순서지를 보여주면서 첫 공연의 입장권도 소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50년간 케네디 센터는 역사에 남을 만한 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구소련이 낳은 세계적인 발레리노로 미국으로 망명한 미하일 바리시니코프 주역의 호두까기인형 발레 공연과 20세기를 대표하는 성악가 마리아 칼라스가 오페라 노르마에서 주역을 노래하기도 했죠. 그리고 미국의 전설적인 가수 아리사 프랭클린은 지난 2015년 미국 문화에 공헌한 예술가에게 주는 케네디 센터 명예상 시상식에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 앞에서 노래를 불러 큰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는데요. 케네디 센터 측은 새로운 반세기를 맞아 앞으로 더 많은 역사적인 순간을 써내려갈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여학생들. 기다란 판 위에 바퀴를 달아서 만든 이동수단인 스케이트보드. 미국에선 주로 남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놀거나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스케이트보드 문화가 최근 들어 변화를 보인다고 합니다. 스케이트보드가 올해 여름 도쿄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길거리 문화였던 스케이트보드는 스포츠의 하나로 인정을 받게 됐고요. 그뿐만 아니라 남학생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스케이트보드에 도전하는 여학생들도 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스케이트보드에 관심을 보이는 여학생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11살인 엔젤라 저스티스 양도 그중 한 명입니다.
엔젤라 양은 집에 있으면서 뭔가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었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스케이트보드였습니다.
And I was shocked when she said that. I was like, "What? Okay."
엔젤라 양의 어머니는 딸이 스케이트보드를 배운다는 말을 듣고는 너무 놀랐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동네 공원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여학생들을 보게 되면서 다른 여자애들도 많이 하는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I like being in person. I also like
엔젤라 양 역시 본인이 직접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새로운 묘기들을 익혀가는 게 재미있다고 했는데요. 엔젤라 양은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에 있는 달리는 염소들, Goats on Wheels의 회원입니다.
Keep going.
달리는 염소들은 어린이들에게 스케이트보드를 소개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법을 가르쳐주는 단체인데요. 여학생 회원이 1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I seem to have more inquiries from girls. I guess it's, you know, girls.
이 단체 대표 코치인 리처드 램시는 여학생들의 문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요. 요즘 여학생들은 편견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지난 하계올림픽에서 어린 여학생이 스케이트보드에서 금메달을 딴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니시야 모미지 선수가 13살의 나이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일본 역사상 최연소 금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렸고요. 그 외 메달 수상자들도 대부분 10대 소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스케이트보드에 입문하는 여학생들이 많아지자 여자 스케이트보드 선수들 역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15살인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선수 니마스 분가 친타 양은 지난 2014년 처음 스케이트보드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니마스 양은 지금도 스케이트보드는 남자들이 장악하고 있고 여자 선수들도 대부분 18살 이상으로 자신이 제일 어리다고 했는데요. 보수적인 나라에서 히잡을 쓴 채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사회적 편견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미나스 양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미국에서 평가전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니마스 양은 더 많은 여학생이 길거리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걸 보길 원한다고 했는데요. 달리는 염소들 소속의 여학생들 역시 램 코치의 지도 아래 구슬땀을 흘리며 스케이트보드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한국어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부가 의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 의문문은 무언가를 강조하거나 확실히 하고 싶을 때 문장 뒤에 짧은 질문을 더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의 반응을 유도하는 거죠. 미국인들이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You remember the lesson from last week, don't you?
지난주 강좌 기억하시죠? 안 그래요? 부가 의문문 만드는 요령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문장 주어와 동사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통상 부가 의문문은 부정형입니다.
They are becomes aren't they? And she is becomes isn't she?
그러면 문장에 부가 의문문을 붙이는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ry to complete these sentences I'll give you with a tag question. Ready?
Ready.
She is taking the bus.
Isn't she?
You are the new teacher.
Aren't you?
You saw the new movie.
Didn't you?
She is taking the bus.
Isn't she?
그녀는 버스를 타요. 안 그런가요?
You are the new teacher.
Aren't you?
당신은 새 선생님이죠. 아닌가요?
You saw the new movie.
Didn't you?
당신은 새 영화를 봤죠. 안 봤나요? 이번에는 부가 의문문이 사용된 대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s a picture of your grandson, isn't it?
Yes, it is. That picture is from when he was two. He's a lot taller now.
That's a picture of your grandson, isn't it?
그 사진은 당신의 손자네요. 안 그런가요?
Yes, it is. That picture is from when he was two. He's a lot taller now.
네, 맞아요. 그 사진은 손자가 두 살 때입니다. 그는 지금 키가 훨씬 커요.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 사진에 대해 질문한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부가 의문문을 사용한 것입니다. 영어 원어민들은 상대방의 답변을 독려하기 위해 부가 의문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가 의문문은 보통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You remember the history lesson from last week, don't you?
지난주 역사 강의 기억하지요? 아닌가요? 화자가 정보를 확인하려 할 때는 질문할 때 톤이 올라갑니다.
Adam works at VOA, doesn't he?
아담은 VOA에서 일하죠. 그렇지 않은가요?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과 같은 마음일 거라 거의 확신할 때는 억양이 낮아집니다.
It's a nice day, isn't it?
좋은 날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럼 끝으로 몇 가지 부가 의문문 더 들어보겠습니다.
You saw the new movie, didn't you? They are walking to school, aren't they? She is taking the bus, isn't she? I am supposed to be sitting here, aren't I? You're the math teacher, aren't you? You saw the new movie, didn't you?
당신은 새 영화 봤죠? 안 봤어요?
They are walking to school, aren't they?
그들은 학교에 걸어갑니다. 안 그런가요?
She is taking the bus, isn't she?
그녀는 버스를 탑니다. 안 그런가요?
I am supposed to be sitting here, aren't I?
나는 여기 앉아야 하죠. 아닌가요?
You're the math teacher, aren't you?
당신은 수학 선생님이죠. 아닌가요? 물론 부가 의문문을 긍정형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형 부가 의문문은 보통 영국 영어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These tag questions are good to know, aren't they?
부가 의문문들은 알아두기 좋네요. 안 그런가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부가 의문문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